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전혀 공감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멋진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고 미지의 땅을 향해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하나님에 머물며 머뭇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만든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7장 5절에 재설교를 하는 그 장면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발붙일 만한 땅, 비옥한 땅은 가나안 거민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점점 변방으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왔지만 그는 발붙이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갑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는가? 사해 바다 남서쪽 사막 지역이었던 남방까지로 가게 됩니다. 광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살만한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까지 밀려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험과 도전의 결과가 바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닫혀있던 태문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상황이 점점 닫혀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남방 지역에서 돌무더기에 단을 쌓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예배했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상상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이것은 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도착한 저의 펼쳐진 이 상황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의 결과가 이렇습니까? 당연히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상상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 말이죠. 그리고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임받은 아브라함에겐 형통이란 단어가 수식어가 따라온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이치에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것이에요. 하나님 보며 왔어요. 하나님 의지함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다린 것은 발붙일 못할 땅, 그리고 더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에게 더 큰 당황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자, 땅 한 평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다렸는가?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가 살 길을 찾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는 오지 않습니다. 땅은 태양이 태우고 있습니다. 내 뒤에는 가족들이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어떡하지요? 조카 롯과 함께 따라왔던 식솔들이 아브라함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망, 축복,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생존입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빵이 필요합니다. 그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을 둔 그 남편으로서, 또 그 가문의 리더로서 그의 어깨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압박감이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에요. 아마 가장들은 이 마음이 어떤 심정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살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살 길을 고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그에게 물줄기가 있는 강가에 있었던 애굽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애굽에 내려가면 목을 축일 수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애굽에 가면 내 잠시 식솔들의 기근을 풀 수 있겠다 싶은 마음,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아 떠나간 것, 애굽을 찾아간 것, 그것을 향해서 누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가 가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결과였고, 그는 지금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내렸어요. 맞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고안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난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는 이 기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없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아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땅 한 평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뭔가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었었던 메시지는 없었을까요? 다른 옵션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건데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처한 상황을 재해석해봤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촉각, 자신의 경험치, 자신의 이해한 지혜의 방법이 아닌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구해보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걸어봅니다. 아브라함, 왜 그렇게 다급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어요? 마치 이렇게 저에게 답하는 것 같아요. 임마, 내게 그럴 여유가 어딨어? 지금 당장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기근들 속에 내 식솔들 안 보여? 다 나만 보고 있고 아우성인데 언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또 찾는단 말이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게 우리 가족을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재빨리 결정했습니다. 아마 조카 롯도 잘했다라고 칭찬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기 합리화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왜 왔죠?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죠? 아브라함이 땅 한평 찾기 위해서 왔나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 더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기대했던 것은 풍요로운 자연이었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여유로운 삶의 터전이었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의 인생에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기근은 어렵고 지금 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지했던 것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붙잡았던 것은 땅의 어떠함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기대감의 열매, 그 기도의 제목은 이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은 날씨가 아니었어요. 이 날씨를 주관하실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근은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선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입니다. 기근은, 어려움은 내 마음의 중요한 중심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데 그 낙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낙망함이 우리로 하금 당황하게 합니다. 그 낙심이 당황하게 만들고 그 당황함은 우리에게 다급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급한 결정을 향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난 살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첫 번째 선택, 자기 합리화였어요. 여러분, 내가 살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답을 얻을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신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그 큰 걸림돌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 걸림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우께서 오랜 시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저희들은 이 고인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에게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고인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떠한 왕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소통한 것은 사랑방자님이 두어 차례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전부였어요. 장례 소식을 듣고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 교회가, 이 가정이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아서 교회가 주간 예배를 결정하고 함께 예배를 했고 우리 성도님들과 수요예배와 또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하관을 앞두고 화장터에 있는데 한 가족분께서 제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해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저는 불자입니다. 저는 불교 믿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의 얼굴도 모르는 성서대학교의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이틀 동안 예배를 인도해주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준 천국, 저도 동생과 함께 가서 그 천국에서 동생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니까 그 인생의 슬픔의 자리가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자리가 됩니다.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살 길, 내가 만든 합리화를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든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만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 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내가 살 길을 잘 찾은 것 같은데 그 살 길은 결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통해서 얻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같은 남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해 누이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의 나이 75입니다. 그가 믿음의 몸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엔 너무나도 볼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가득해서 아내 뒤에 숨어있는 이 초라한 남편.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정말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눈에만이 아니라 객관적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만큼 아주 미인이었어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그 미모 때문에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또 다른 살 길을 선택합니다. 그 또 다른 살 길은 거짓이었습니다. 또 다른 살 길은 속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화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선택한 타협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했던 합리화는 타협점을 찾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12절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이가 맞습니다. 이복누이였죠. 하지만 지금 전후 맥락 속에 아브라함은 이 아내와 나의 실제적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진술이 아닌 것을 아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도는 상대를 속여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아브라함이 찾은 고안이었고 아브라함의 살 길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내가 만든 살 길 타협함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게 합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설령 거짓이라고 해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해도 넌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대로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타협함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더 크게 문제가 꼬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당도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몇 마디 대화 나누면 내 목숨이 부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안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이 아내가 왕에게까지 데려갑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한 게 아니라 이제 왕궁까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이 점점 커진 거예요. 단순히 누이라고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젠 일이 손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 꾀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타협함의 결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아내를 왕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자기 아내를 그 돈으로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 여기 왜 왔죠? 하나님이 아내의 닫혀있는 태문을 열어서 자녀 주겠다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축복이 내게 복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우리 가문의 그 복이 나에게 증손했던 나를 통해서 이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거 믿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만한 그 문마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돈 벌려고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여행하러 왔습니까? 이집트 관광하러 왔습니까? 왕실 구경하러 왔습니까? 내가 이제 돈 많이 주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까요? 안심이 되었을까요?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고 그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가장으로서 부끄러웠을까요?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제는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에게도 수치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비참한 아브라함, 초라한 아브라함, 모든 것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아브라함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엘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골치 아픈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바로의 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욕망을 멈추기엔 충분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스탑! 스탑!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는가? 사례가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가여워서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기 합리화와 아브라함의 자기 타협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어요. 거짓을 진실로 바꾸셨어요. 그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하여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얼마든지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의 잘못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안해낸 살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합리화로 만든 내 최선의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합리화, 당신의 타협점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내가 고안해낸 살 길이 아닌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에 스탑! 아니야, 아니야. 거긴 낭떠러지야.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주는 길이었고 그 길 위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살 길이며 내가 너희의 살 참된 진리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에 주실 영생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그 축복,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생애를 결코 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살 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고안했던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모든 타협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겸허히 올려드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받으며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